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만약 러시아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개전 초기 확실히 엄청난 수의 기갑전력을 동원했고 러시아 지상군의 수많은 장비들은 분명 위험할 것이라 평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 육군은 T-90A 전차나 최강이라 자부하는 T-90M 전차 및 T-80BVM 전차와 T-72B3 전차를 비롯한 2280대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3세대 전차의 치장 물자 또한 3200여대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T-64 전차나 T-72 전차 초기형 같은 경우도 65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경우 치장 물자가 무려 9500여대에 달했는데요. 동원 가능한 전차의 물량만 2550대에 달했고 치장 물자를 모두 동원할 경우 12700여대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360대의 보병 전투 장갑차와 치장 물자 8500대, 9700대의 보병 수송용 장갑차와 6000여대의 치장 물자, 550문에 달하는 견인곡사포와 12215문의 치장 물자, 1820문에 달하는 자주포와 4050문에 달하는 치장물자, 1106문에 달하는 각종 다연장 로켓과 2920문의 치장물자 등 숫자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 치장물자들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탓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반부에 동원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숫자로도 만만치 않고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군의 지상군 장비들을 압도하는 한국육군을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육군은 K2표로 대표되는 3.5세대 전차를 260대 보유 중이며 K1 계열 전차와 같은 3세대 전차를 1546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바는 없지만 이들 중 일부는 최신 개량을 통해 3.5세대 전차로 성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구형 1세대 전차들도 380대가량 운용하고 있어 총 2500여대의 전차를 운용하는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2880대의 장갑차를 보유 중이며 3500여문의 견인포, 2000여문의 박격포, 2100여문의 자주포와 278대의 다연장 로켓을 운용 중인데요. 특히 이 중에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자리잡은 K9 자주포가 2019년까지 1178문까지 양산되어 도입되었고 이후 K9A1, K9A2 자주포로의 개량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에는 바로 이 K9 자주포의 차체가 적용되어 있는데 덕분에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슈텐스쿠트 전술 구사가 가능해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며 러시아군 포병들을 일방적으로 사냥하기도 했는데요. K9 자주포는 이 크랩 자주포의 원조이며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고 대포병 레이더와 함께 운용되는 만큼 러시아군 포병들을 정밀타격으로 쉽게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한국 주변에는 미국의 각종 감시정찰 자산이 포진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정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 포병 대 러시아 포병의 싸움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압승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 단 4문의 숫자만으로 러시아군 탄약고들을 모조리 파괴했댔던 MSI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2배 화력을 가진 M270 에메랄라스가 한국군에서 58문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자체 개발한 218문에서 367문에 달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 또한 12발의 로켓을 한 번에 장전에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 러시아군 포병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M14 하이마스를 추종해 설계되었기에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최대 300km 범위 내의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무기 최초로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해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덕분에 고각과 방위각에 동시 구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M270 MLRS보다 사격 반응 시간은 77초나 줄어들었고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은 약 160초로 M270 MLRS보다 100초 빠른 재장전이 가능한데요. 러시아군이 열압력탄두로 사용하는 로켓을 다수 발사하는 토스-1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을 사용한다면 우리 군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관통형 열압력탄두를 사용해 지하기지까지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KTM이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역시나 보급을 등한시한다는 것을 가진 전력에 비해 소송차량이 1만 2천 대에 그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한국 육군은 2만 여대의 소송차량을 운용하고 있어 보급에 있어서 질적으로 더 나은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육군의 화력도 대단했지만 대한민국 육군과 맞붙었다고 가정할 시 DMZ 전선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 그들이 2008년 그루지아 전쟁과 조지아 전쟁 때처럼 지상군 중심의 중심 돌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러시아군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방치된 엄청난 수의 중장비 치장 물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그와 달리 전력 관리에 나름 신경 쓰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시무시한 핵추진 잠수함에 단독으로 미해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 전부를 상대하겠다는 러시아군의 수상 전투함 포세이돈 핵추진 핵 어뢰 등을 만들어대는 러시아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이 충돌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립국 튀르키예의 견제 때문에 흑해함대만 동원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와 달리 대양으로 진출이 가능한 한반도 주변에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은 만재 배수량이 2만 8천 톤에 이르는 키로프급 핵추진 순양함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 순양함은 어드미럴 포즈네초프급 중항공 순양함 다음가는 러시아 해군 전체의 2등 기함이자 실질적인 현재 러시아 해군 최강의 군함으로 강력한 미사일과 연장 함포 등으로 도배되어 있어 그 포스가 대단 대단한데요. 14만 마력, 최대 3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가 가능한 이 함정의 항속거리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무제한에 가까우며 대함 무장으로 P-700 그라니트 대함 미사를 20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공 무장으로 S-300F나 S-300FM 함대공 미사를 96셀, SAN-9 토르 건틀렛 단거리 함대공 미사를 64셀 탑재하거나 SAN-4 개코 단거리 함대공 미사를 40기까지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잠 무장으로 RBU-1000 305mm 일연장 대잠 폭뢰 발사기 1문이나 UDAV-1 253mm 대잠 폭뢰 발사기 2문을 탑재하고 있으며 SSN-14 사일렉스 대잠 미사를 14기 탑재하거나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규모의 핵탄두로 탑재하는 SSN-15 스타피시 대잠 미사를 탑재할 수도 있는데요. 이외 533mm 5연장 어뢰 발사관 2기에 53형 대잠 어뢰를 탑재하고 있고 정찰 및 감시용으로 카모프 27 대잠 헬기나 카모프 35 조기 경보 헬기를 3기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현역으로 활동 중인 것은 현재 오버홀 및 현대화 개장 계획이 진행 중인 3번함 어드미럴 나이모프함과 국방함대 기함인 4번함 표트르 벨리키함 뿐인데요. 러시아군은 키로프급 순양함을 보완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원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상함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개량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을 기점으로 해도 이를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러시아의 국가 재정 상태가 아주 위태로웠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1번함과 2번함은 해체가 진행되었고 3번함인 어드미럴 나이모프함도 종료 개량을 끝내고 전자장비 등을 추가해 재취역할 예정이라지만 이 일정이 2018년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까지 계속 밀려왔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슬라바급 순양함 3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주 무장을 P-500 바잘트 대함미사일이라는 무식한 물건을 한 척에 최대 16발이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정거리가 550km 이르는 이 대함미사일은 중량이 4,500kg에 이르렀고 1톤급 재래식 탄두를 내장하고 있어 단 한 발만 명중시켜도 적의 항공모함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며 사거리 및 유도 능력 등이 더욱 개량된 P-1000 불칸 미사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또한 오버홀을 거쳐 최대 300km에서부터 적 전투기를 탐지하고 230km부터 추적이 가능하며 키스키밍 미사일의 경우도 50km부터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대 탐지 고도가 30km에 달한다는 새로운 레이더를 갖추게 되었고 덕분에 200개의 목표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방공 무장으로는 S-300F 해상형 방공 시스템의 555U 함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사거리 150km 이내에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으면 물론 동시에 6개의 표적에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말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여전히 3개의 목표물에 동시 대응할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조합된 넵튠 지대함 미사일의 기습 공격을 통해 격침되어 현재는 수중에 가라앉은 문화재가 되어버렸는데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단 크게도 당시 모스크바함의 경우 단독으로 망망대해 나왔다가 넵튠 대함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암흑속 대함 미사일인 넵튠 대함 미사일과 바이락타르 드론들의 교란 작전에 의해 보기 좋게 침몰하고 말았는데 이보다 작은 여러 러시아 해군의 수상 전투함들은 넵튠 대함미사일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우리 해군의 해성 대함미사일과 미국에서 도입한 하푼 대함미사일들을 방어해내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해당 모스크바함의 내부에서는 탄약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가 하면 적에게 피격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손상 통제 훈련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 두 발의 넵튠 대함미사일에 침몰하고 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외 러시아 해군은 만재배수량 9,900톤의 카라급, 우달로이급 18척과 우달로이급 2 한척, 소버레메니급 3척 등 7,000톤에서 8,000톤 미만의 구축함을 총 11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4,000톤에서 5,000톤 미만의 전투함이 3척, 3,000톤에서 4,000톤 미만의 전투함 2척에 그 미만의 중소형 전투함들을 73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군에 비해 전력 증강이 미흡한 것이 우리 해군 수상 전투함대이고 엄청난 유력을 지닌 러시아군의 그라니트 초음속 대함미사일, 야혼트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대규모 발사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이 아주 많고 이들의 탐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CEC를 통해 초수평선 요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해군이 어느 방향에서 언제 얼마나 많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러시아 잠수함들의 대함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의 경우 해군의 투자가 비교적 적게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잠수함 전력에 치중하며 수많은 공격원잠과 전략원잠 등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해군의 자랑이었던 잠수함도 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전략원잠들은 최근 과거 소련 시절에 비해 전략 초기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전략원잠을 호위할 공격원잠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를 압도하는 미 해군의 수많은 공격원잠들에 대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수상 전투함의 경우는 투자가 적은 만큼 더 문제가 심각해서 함정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반면 소형함조차 퇴역시키고 다양한 신형함들로 계속 대체해 나가며 전력을 증강시키는 최근 우리 해군력은 갈수록 현대화를 통한 질적 강화가 크게 눈에 띕니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에 이어 이제는 그보다 더 발달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퇴역시키려 하고 있고 여기에는 SM-3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BMD 능력마저 갖출 예정입니다. SM-6 함대공 미사일 또한 탑재해 함대 방공 능력 또한 갖출 예정이고요. 오랫동안 한국 해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대잠전 능력은 이제 연말이 되었고 대잠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인천급 포위함들과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KDDX 등이 추가 개발되어 배치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손원일급 잠수함이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기량을 통해 점점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잠수함들의 승조원들이 가진 기량은 세계 정상급인 것으로 미 해군과의 임팩 훈련 등을 통해 알려져 왔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한국 해군과의 전쟁을 치를 경우 수상 전투함보다는 잠수함 전력에 많이 기댈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도 그 체급을 생각하면 한국 해군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또한 모든 잠수함과 수상 전투함 전력이 한반도 주변의 바다에만 투입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이자 북한의 평양과 중국의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러시아와 한국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참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군이 이길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북한에서도 러시아와 한국의 전쟁에 끼어들 경우 이것을 두려워할 것으로 보이며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이 우려되는 것이 이 전쟁인 만큼 발생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봐야 할 듯한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러시아와의 전쟁은 최악의 끔찍한 사태들을 수도 없이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이들과의 군사적 충돌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